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진보 외치는 자들의 아젠다가 뭐예요? 도대체? 뭐 하자는 진보예요? 폴 크루그만은요, 미래를 말하다 진보의 양심이라는 책에, 예, 예. 두꺼운 책의 결론이 뭡니까? 전 국민 어려움 하나 하는 게 개혁이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자는 거예요?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보라고 맨날 입만 열면 진보되고 뭘 하자는 진보냐 이거죠. 대표 정책 세 가지만 내놔보라 이거죠.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말끔하다 진보야.
1특권. 이 특검.
이철이의 이쑤시개 시즌 3 여섯 번째 방송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밥 어떻게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평
좀 뭐 좀 바쁘게 지냈어요.
여전히?
예, 네, 아, 근데 스포츠 그거 바쁜 게 아니라 원이 출마하냐 마냐 이런 걸로
마쿠에서
뭐 사람들이 나한테 왜 물어?
저번 방송 나가고 나서 완전히 이제 그 원을 어? 움직이는 어? 남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 나는 거의 지금 이제 발을 끄는 지가 오랜데
원의 남자구나.
아니 왜 그런 쪽으로 자꾸 치부하는지
신원파구나.
모르겠어요.
신원파
원의 남자?
신원파
저는, 남자를 원해?
저는 원근감을 가지고 싶어요.
여기 진짜
신원파. 어, 재밌어.
우린 친명파야.
친명파?
명이 누구 있지?
최명길.
저희가 모신 분은요, 제가 민주당에 계신 국회의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분입니다.
저도요.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했는데 뭐 이미.
편집할까?
아, 요새 출발 비디오형에서도 본격 사심방송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막 밀어주기 이런 거 하는데 뭐.
우선 잘생겼잖아요.
아, 왜 그래 또.
논리도 세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가장 저 인텔리. 책도 많이 쓰시고 공부도 정말 많이 하시고.
노선 바꿨어요? 왜 그래?
저도 이제 좀 세상을 좀 원만하게 살아.
나 볼 때는 김박은 지금 요즘 친 게스트 주의로 돌아가고. 친 게스트 주의로.
어, 그렇지, 맞네, 맞아요. 네.
아, 나 정말. 민주당의 전략 공보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최재천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최재천입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아, 왜 그래요? 아, 창피하게.
술도 잘 드세요.
아, 얼마 전에?
어제 마셔봤죠.
얼마 전에.
요즘 안 먹어요.
MBN 방송을 보는데, 네. 국회의 주당들 이런 걸 했거든요.
주당?
아, 네. 그래요?
끝을 알 수 없는 남자로 최지천 의원님이 뽑히더라고요.
아, 저도 나왔어요?
예. 네.
아, 오, 그래요? 어,
끝을 알 수 없는 남자로 나오던데요?
우리 최지천 의원님하고 서울대 장덕진 교수랑
네네.
저랑 셋이서 한번 붙었는데 저희 네. 완전히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장 교수도 워낙 술을 잘 먹거든요.
아, 그래서
덩치가 있으니까.
아, 건강하니까.
아, 어디 뭐. 또 우리 저 최지천 의원님은 초반에 막 이 스피드가 막.
막 달려요?
아니, 그러니까 막 잡아 돌려요.
어. 속도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죠? 예. 네. 그 페이스 말리면 가.
네. 아.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분은 따로 약을 먹고 이렇게 오는지 모르지. 아.
그래서 통합신당도 그렇게 빨리 옵니다.
그래도 초반에 막 달리는데 지금 뒤집어지는 거네?
나는 지지부진하다고 보진 않고 네. 나는 의외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막.
겪어야 할 뭐 일들을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광고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요. 샵 3003번 3003번 정보 이용료 1,000원을 내는 샵 3003번을 통해서 이쑤시개 70여 건의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이명선 기자가 봄바람 타고 온 편지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철희의 이쑤시개를 멀리 울산에서 애청하며 응원하는 5개월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들이 뭐 왜 자꾸 끼어들어. 아들이 앞으로 더 좋은 나라에서 살길 바라는 마음에 나라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걱정되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이철희의 이쑤시개가 더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조금이나마 보태봅니다. 화이팅! 덧붙여 이철희 소장님, 아기 접종비가 국가 부담이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 돈이 많이 드네요. 이런 건 개선될 수 없을까요? 이거는 최혜천 언니한테 얘기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자주 우시하신
그렇죠.
그렇죠. 예결이 간사여셨기 네. 때문에 네. 네. 이거 되죠?
예,
네. 네, 된답니다. 네. 잘 모르지만 4대강 사업에 수조 원의 국고가 쓰였다는데 수조가 아니고요. 10수조입니다.
아니다. 수십조죠. 수십조.
수십조구나.
네. 어.
국가 살림에 대해 자세히 모르니 이런 의문이 생기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5개월 아들을 키우는 어머님 고맙습니다. 아. 좋은 나라 만들어야죠. 1284님은 일할 때, 이동할 때, 화장할 때, 밥할 때 등 늘 청취한다며 이쑤시개는 저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1310님은요. 이쑤시개 홍보대사를 자청하셨고요. 9409님은 이철희 소장을 롤모델로 정치외교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철희 소장을 저 롤모델로 하면 저 영국영화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능인.
제가 원래 방송 아카데미인데. 아카데미 같은 데 가셔야 돼요.
모두 고맙습니다. 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샵 3003번입니다. 천 원이죠? 주변에 얘기 좀 해요, 이 평.
네, 천 원입니다.
인맥이 두텁잖아.
아, 주변에요?
아. 여권이 나서야 되잖아.
참, 제주도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아, 맞아. 그거.
세븐 원더스.
세계 7대.
세븐 원더스라고. 아,
원희룡 의원님이 지사 되면 거의 뭐, 프레시아는 논하는 거구만.
뭐, 일단은 뭐, 프레시아에서 세븐 원더스 같은 거 들고 가야죠. 기획을 해서.
읽어드린 김에요.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쑤시개 청취자분이신데요. 6800님. 이건 아마 최재천 의원님에게 질문 드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합당 발표 후에도 지지율 변화가 왜 적은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이건 저희가 이 얘기 과정에 아마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주제는 통합신당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우리 아까 이평이 포문을 은근슬쩍 열으셨는데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보세요. 지지율 측면에서.
전 지지율 측면에서 보다는 뭐 진행 측면에서.
진행.
예, 진행.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보다는 더디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처음 김한길 안철수가 발표를 했을 때 그 즉시 되는 것처럼 막 느껴졌지만 실제로 뭐 정치 에서 봤을 때, 뭐, 프레임상 봤을 때, 이제, 신당을 만든다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일단 느낄 때는, 뭔가 이렇게 속도가 안 난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민주당이나 통합신 뭐 새정치연합이나 이쪽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충분한 해명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김박도 그렇게 봐요?
아니 저는 뭐 원래 어려운 작업인 거고 그래서 뭐 지지부진하거나 혹은 뭐 빨리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서둘러서.
당황스럽네. 아까 고개 끄덕끄덕 하더니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해.
그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는 그게 부정의 뜻이에요.
그래?
네.
아니, 아프리카니까 침 게스트로.
미안해, 말을 끊어서.
네. 아니, 어쨌든.
맞아.
뭐,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 통합 작업 자체를 지금, 통합신당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만들면 안 된다. 그거는, 물밑에서 차근차근히 해가고
네.
오히려 이제 통합을 했더니 야, 이런 새정치 의제나 정책이나 이런 걸 마구 쏟아내는구나 이런 거에 이제 좀 오히려 주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통합 작업은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뭐 해결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뭐 제가 지분 나누기 이런 것도 숨길 일도 아니고 뭐 문재인 의원이 지분 나누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분을 어떻게 안 나눠요? 지분은 나누는 거죠.
아, 문재인 의원님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 했죠. 예.
지분을 더 하자는 얘기겠죠.
뭐 속도순 뭐.
실제로 자체 평가에서도 진도가 좀 더디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한 일주일 정도 더딘 이 정도 수준 아닌가요?
일주일.
네. 왜냐하면 이걸 내놓고 할 수가 없었잖아요. 다른 창당 같으면 내놓고 하니까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게 없는데 죄송합니다만 비밀리에 그렇죠. 전격적으로 철저히 보안을 지키는 가운데. 소수가 정치적 결단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내적 협상이 부족했잖아요. 당내 자기 세력에 대한. 거기서 조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금 더 들고 있잖아요. 이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절차는 어차피 가야 되는 거고 절대 시간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정당법상. 네.
저는 통합이든 뭐 저는 한 묶음으로 봅니다. 통합 연대 후보 단일화 이걸 다 한 묶음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의 야권이 워낙 빈번하게 사용했잖아요. 식상한 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합당 선언하고 나서 통합 선언하고 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1 플러스 1이 2에 안 끝나고 플러스 알파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1 플러스 1이 한 1.8이면 맥시멈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놀랐어요. 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계적으로 합쳐지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뭔가 우리 옛날 용어로 쓰자면 감동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깜짝.
근데도 그만큼 나오기 전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이평이랑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럼 전체 통합 과정을 잘 매니지하고 있느냐 풀어가고 있느냐 그 부분은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 그 자체보다는 어젠다를 던진다든지 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뭘 할 건지를 쭉쭉쭉 제시해서 이렇게 끌고 가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약해 보여요.
그게 약하죠.
예.
맞아요. 왜, 무엇을 위한 통합이고 왜 통합인지가 전면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절차적인 데서 지금 삐끗하는 느낌 주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비춰지는 거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팬심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팬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로 봤을 때 스포츠 어떤 구단이 새롭게 등장해서 등장할 때는 다 그렇게 얘기했죠. 돌풍을 일으키겠습니다. 근데 리그가 시작되면 막 잘 못해요. 새로운 팀들이. 잘 못하다가.
못하는 걸로 돌풍이 이렇게. 아,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팀이 좀 완전히 다듬어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뭐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러면 근데 팬들이 떠나거든요. 뭐야, 이러는데. 근데 그런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초반에 잘하다가 뒤로 갈수록 망가지는 팀들도 있잖아.
많죠.
그지.
뭐, 넘치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뭐, 뭐, 이런 특정 구단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봄대. 봄에 잘한다. 롯데는 봄에만 잘한다.
봄대?
예, 봄대를 아, 예, 봄대라고 하는데 봄대가 되면 안 되죠.
기아 타이거즈도 엉망 아니었어요 작년에?
기아 타이거즈 초반에 이제 타워강이라고 해서 타이거즈는 어떻게 강팀이 되었는가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아주 강팀으로서 뭐 활약하다가 포스트팀도 못 가는
제가 맞이했죠. 한화 팬이거든요. 네.
한화는 한화 게임을 말이죠.
한화 게임을 보면 화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뭐 아예 한화 팬이 아니시네요. 한화 팬들은 지금 돌아가시면 사리들이 나오실 분들이에요. 화내시는 분들 없어요.
그래?
붙여드려요, 다. 생불들이라고 하는데.
아, 요즘 그 흔히 말하는 가을 야구에 통 못 들어갔나요?
하나요? 못 들어간 지 오래됐죠.
하나는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요. 꼴찌에서 계속 꼴찌로. 일관성이 있어요, 예. 네.
작년엔가 왜 LG가 어디 가지 않았어요?
작년에 이제 LG가 4강을 갔죠.
그러니까.
2위로 4강을 가면서 이제 소위 DTD의 저주를 깼는데, 전에 제가 박용진 홍보위원장 나왔을 때, LG가, 민주당이 LG가 될 거냐, 아니면은 DTD 악몽을 깬, 지금 작년 같은 모습을 볼 거냐, 아니면 DTD에 이제 접어들 거냐.
DTD가 뭐예요?
다운 팀 이즈 다운이라고.
내려갈 팀 내려가고, 네, 내 팀 내려간다고 그런
네,
말이죠.
네. 아. 그래서, 근데 지금 어쨌든 통합을 하면서, DTD의 저주에서 탈출할 기미는 일단 잡았는데, 모르겠어요. 4강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아무리 잘한들, 이 한국 사회 정치적 지형에서 완벽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치고 올라갈 수? 구조적으로 아니면?
민주당만으로요?
네.
민주당만으로는 뭐 어렵죠.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서 계속 야권이 연합하고 뭐 연대하고 이합집산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던 이유가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의 정치 구조적으로 네. 정치 정당 정치 구조적으로 약한 저 열쇠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구조적으로 네. 예. 구조적으로 비주류가 열쇠죠. 네. 예.
거기다가 야권은 네. 저 새누리당은 이게 유일 보수 정당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네. 네. 야권은 저 진보 정당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러 정당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연합 통합. 합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사실 야권의 이제 그 특징이죠, 특징.
끊임없이 분열되고 끊임없이 합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으로써 자꾸 과대 포장되고 불필요하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그 후보 단일화라는 게 옛날에 조봉암 때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신익희.
네.
갑자기 급소했는데도 단일화가 안 됐어.
네. 그렇죠.
저기는 표 못 주겠다 해가지고 어만도 줘버렸어.
예.
네. 그러는 정도로 이게 오래된 역사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통합으로 간 거는 대단히 잘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집에 이렇게 다 뭉치는
그러니까 좋게 평가하셨대 최근에 인터뷰에.
예, 저는 네. 뭐 그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제는 뭐 그런 방법 쓰지 말고 네. 제가 그 노회찬 네. 전 의원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보 정당이 살아나려면 선거제도 바꾸지 않고는 사실상 어렵다.
네.
그럼 선거제도 바꾸기 위해서 대결단을 해서 민주당 같은 데서 큰 집을 한번 지어고 그 집이 집권하고 나서 선거제도를 바꾸고 다시 분화해라.
네.
지금 분화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네. 말씀 드려본 적도 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뭉칠 때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혁신의 결과로 통합으로 시작해서 혁신으로 나와야 되는데 통합으로 시작해서
분열로 끝나는 거죠.
분열이거나 뭐 네. 나눠 먹기나 네. 뭐 이런 걸로 끝나버릴까 봐 겁이 좀 나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면 합쳤는데 새누리당하고 한 7%에서 10% 정도 이렇게 저 뒤지고 있단 말이에요. 통합신당 지지율이.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에서 그 10%를 올리는 방법이 뭐냐면 조금 더 큰 통합에 2단계 통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의당이라든지 아까 노회찬 신상정 이런 좀 국민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세력까지 합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뭘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선거제도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거를 어떤 통합의 명분이나 이런 걸 삼으면 안 되고 야권의 수권 가능성, 수권 전망을 밝히는 그게 맞춰야 된다. 그래야 다 합쳐서 수권해 가겠고 그다음에 서로 입장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거를 오히려 좋은 정책이나 좋은 정당 만들기에 활용하겠다. 뭐 이런 걸 이제 국민들한테 좀 보여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지금 이미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야권이 굉장히 정책적 수렴도가 높은 상태 아닙니까? 저는 통합이 예전하고 좀 다르게 얘는 옛날에 뭐 진보당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막 뭐 빨갱이 시비도 있었던 거잖아요. 조우암 저 총수한테. 근데
어떻게 빨갱이가 말이 안 돼요. 이승만 정권에 농림부 장관 한 사람을 빨갱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건 이제 또 막 더 쉬운 거죠.
그래.
예.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야권 내부에서의 이렇게 여러 입장 차이도 지금은 상당히 이제 많이 좀 약해졌다. 그러니까 열버졌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합치고 오로지 수권. 그래서 적어도 연립정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들을 자꾸 보여주고 저는 바로 이제 그 통합 절차에서도 섀도우 캐비닛 같은 것들 자꾸 이 정권 교체 전망을 밝혀내고 어떤 사람들이 내각을 할 거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갖고 이런 상을 자꾸 국민들한테 제시해 주는 게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섀도우 캐비닛.
네.
우리나라도 섀도우 캐비닛이 될까요?
아니 뭐 되든 안 되든 지금 그 어떤 정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되든 안 되든
그게 학자가 할 얘기야. 되든 안 되든
교수가 되든 안 되든 아니.
아니 교수가 꼭 돼야 된다는 것만 얘기하는 교수들은요 원래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저기 섀도우 캐비넷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땡기는 않아요.
저도 별로 안 땡겨요. 그건.
대통령제하고 섀도우 캐비넷이 맞는 제도인가 라는 생각도 좀 있고.
의회제면 뭐 몰라도.
그렇죠. 원래 의회제도죠. 내각제 제도인데. 물론 이제 그 문제의식을 저는 공감하긴 하는데.
정착을 그렇게 기억이 교과서로.
네. 문제의식은 공유하는데, 공감하는데, 실제로 그 방식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또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리에 대한 것도 가능성으로 남겨놨을 때 이게.
그렇죠.
폭이 넓어지는데 딱 정해버리면.
그럼 안 올 겁니다, 집.
그렇죠. 그 사람 가지고 막 또 공격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도 장관이 될 수 있다. 이래야 사람들 모이지.
나중해지면. 누가
예를 들면 노동부 장관의 심상정. 그럼 민노총은 좋아하겠죠. 한노총은 안
되는데. 한노총도 좋아해요.
한노총은 새누리당에 손잡죠, 그럼.
아니에요. 그런 묘한 문제가 있어서 뭐 저는 약간 좀 난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섀도우 캐비닛도 내각인데 나중에 내가 개편했다 그러면 되는
아니, 근데 사실 제도적으로 그게 맞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워낙 대통령 1인 극단주의적인 정치체제를 택하니까 제도적으로, 그렇죠. 프로그램적으로 그렇게 집권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되고. 그런데 안 되죠, 지금. 네.
자, 그러면 네. 신당 문제를 얘기해 봅니다만 그 와중에도 지금 사실 중요한 쟁점들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는 이미 지나간 것 같고요. 예. 물론 약속된 뭐 파기 이런 정도 구도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기초연금이 어젠데인 것 같은데 마침 싸움은 붙었는데 쟁점구도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2월 국회 때 민주당이 좀 버텨본 거 아니에요? 여론전선 초반에 좀 밀렸는데도 그대로 못 받겠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가 다른 데 방송해 보니까 현수막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길거리 현수막이 너무 많게 막 지금 선전전이 막 현수막 말고는 없잖아.
정치, 현수막 정치 정말 사거리마다 현수막이 걸려가지고 각 당들이
윤태권 전환 윤태권
왜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좀 쟁점화 시키느냐. 나는 이게 야당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저는 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이런 주제보다는 이런 주제 갖고 싸우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저희들 생각도 그래요.
근데 이걸 이제 계속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단순히 차이가 드러났다는 걸로 네. 끝나서는 안 되고 요걸 계속 풀어 가야 되는데 네. 제가 얻은 세미나 가서 늦게 들은 얘기인데 스웨덴의 복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뭐 모범으로 삼는 복지 국가잖아요. 스웨덴이 복지가 왜 시작되느냐. 저출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출산이라는 사회현상이 생기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를 막 고민하다가 복지가 계속 발전하는 형태로 갔다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어떤 계기를 잡고 이렇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초연금 이 문제는 민주당이 조금 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단순히 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본인들이 생각하는 좀 더 큰 플랜들까지도 좀 제시할 수 있고요. 이번 선거가 만약에 복지를 가지고 전선이 형성됐다 그러면 저는 야당이 불리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못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통합 작업이 가고 한편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아젠다 세팅을 또 한편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신당에 의한, 신당의 동력에 의한 새로운 아젠다 세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당 작업에만 막 사람들이 관심 가고 언론도 거기에만 주목하고 그렇죠. 양자 간의 차이가 뭐냐 뭐 이런 것들만 자꾸 부각시키니까.
지분이 얼마냐 그렇죠. 네. 숨은 미약이 있느냐 이것만 관심 있죠. 네.
본부장님이 그러고 나오면 어떡하십니까?
그럼 저 질문 하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 주변에 뭐 새누리당 관련된 사람이 좀 많다 보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뭐 새누리당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번 뭐 합당 신당 창당에 대한 계획은 짬짬이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짬짬이라는 표현을
담합 하세요.
짬짬이.
짬짬이나 담합 아니야?
예, 네, 담합. 짬짬이. 뭐.
뭐 새누리당이 늘 그래왔으니까.
늘 그래왔으니까 신경 안 쓰신다?
박근혜 대통령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랬죠.
그렇죠.
몇 년에 나왔었죠? 네. 미래연합 나갔다가
2001년인가?
2001년인가 2년에 한 번
그랬죠.
그랬죠.
그때도 들어오면서 새누리당이 정당 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면서 들어왔고 네. 예. 근데 한국처럼 연정이 없는 나라, 그렇죠? 내각제가 아니라서 결선 투표제가 없는 나라에서 소수파들이 힘을 합치는 방식은 현재로서는 합당이나 가장 좁은 의미의 선거 연대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냥 수차례 선거에서 끊임없이 패배하고 그래서 사실 패배주의에 쩔어 있습니다. 깨놓고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내부 분열이 솔직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냉소주의가 판을 치고 그래서 이 판을 일거에 바꾸고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런 연대의 찬을 뛰어넘는 통합 말고는 전 해법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고. 그러니까 대단히 한국적 현실에서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비춰지고 늘 해온 상투적인 수법의 하나라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럼 달리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가 맨날 져서 싫어한다. 미국 공화당을 좋아하는 이유가 맨날 이겨서 좋아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프로야구 좋아하시지만 이기는 팀 좋아하는 습성 있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팀, 1등하는 팀 좋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일본 전부 다 요미우리 팬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 또 이기는 버릇, 이기는 관성, 이기는 DNA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뭉쳐야 사는 게 아닌가.
아니, 또 정당 이론 쪽으로도 사실 그 샤슈슈나이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승리라는 전망을 키우기 위해서 약간씩 다른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정당인 거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한국 정당 정치 구조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또 사르토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지역관리 사르토리.
샤츠슈나이드 지금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철이 소장.
근데 이 사르토리도 한 얘기가 뭐냐면 정당이 렐러번스니까 유효한 실력을 발휘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연합하거나 혹은 연합을 폐기하거나 이런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통합신당은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정당 이론 쪽으로도 그렇고 한국의 정당 정치 구조로서도 그렇고 정당의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걸 이제 좀 저 구현해 보고자 하는 시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쉽게 대답을. 아,
간만에 학자 같다.
아, 그랬어요.
그걸 하는 거지.
그러면 학자가 볼 때 쉽게 한마디로 이건 짬짬이가 아니다. 맞아요?
아, 아니죠.
짬짬이가 아니다.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승리 전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야권의 지지자들 혹은 중도도 민주당이나 이 야권에게 원하는 건 수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능력이에요. 이미 보수 10년을 했잖아요. 그럼 또 15년 갈 거냐 아닐 거냐. 이거는 굉장히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꼭 야권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좀 한번 교체를 해줘야 될 때가 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야당이 저 뭐야 강해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 이번에 통합했더니 새누리당이 야합이라고 하는 게 별 설득력 있게 안 들리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 이 신당에 대한 뭐 새로운 통합신당을 창당한다라고 할 때 전에도 뭐 자주 강조했지만 복덕방이나 막걸리집에서 이야기해서 이 논리가 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논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뭐 김방님이나 아니면 최천 의원님의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죠. 오늘 그동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 빨았어 책임감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지금 가장 큰 수혜자예요.
새누리당이요? 네. 그래요?
첫째는 직전에 전당대회 놓고 당내 갈등이 극도로 치달았었잖아요. 친이 친박 간에. 그게 지금 조용해졌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진 차출로 놓고 얼마나 말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덕분에 쫙 해결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적행위를 하셨군요.
네. 이적행위. 대통령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종의 근거나 핑계를 만들어드린 것 같아요. 최근 그렇죠? 여당이나 정부의 흐름을 보면 대통령이 지나치게 정치에 관여하거나 2년차 자신감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과잉 정치, 과잉 개입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염려스러워요. 그렇게 보면 예. 민주당이 저는 역으로 수혜자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여권이 지방선거를
그렇게 분석하셨다고 얼마 전에 이를테면 도리어 여권의 결집 현상을 가져온 측면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여권이 지방선거를 조용히 안 치르고 굉장히 이렇게 시끄러운 정치선거로 지금 바꿔놨잖아요.
그건 예, 그건 의도한 바죠.
그러니까 당내에도 우선 중진 차출 총동원령을 내려서 지금 해놓으니까 이러다가는 야권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합쳐야 된다는 동력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거울 효과가 될 수는 있겠네.
역으로 이제 여기도 수혜자적인 측면이 전 있었기
다만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대통령은 자꾸 빠지게 쉬려고 그랬잖아요. 이건 지방선거야 지방정부 심판느냐 그러면서 조용히 뒤에서 교사하는 형식으로 정치에 개입을 했는데 지금 정면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자꾸 노정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판 자체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판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야권판. 이 판으로 만든 건 저희들이 전국의 판을 짜는데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잘한 건 아닌가 이 생각은 있는데.
저는 잘한 거라고 네,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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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나마 지지율을 유지했던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쟁하고 좀 거리를 뒀던 거였거든요.
예, 예. 거기서 무력한 야당, 그렇죠? 예.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나서면서. 근데 자꾸 나서게 되면 그 장점이 없어지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우리 왜 저 광화문 광장 나가면은 왜 저 그거 들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님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이런. 근데 이제 자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표가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걸로 그 늪에 빠져갈 수도 있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이 구도를 박근혜 대통령 대 야권 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 안철수 이 싸움 구도를 만드는 게 저는 쓸 수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는 쪽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게 되어 있거든요. 야권은
지금 올인 싸움
왕창 망할 수 있어요. 통합해서 붙었는데 깨졌다. 이거는 정말 죽도 없다.
이제 썼잖아요.
맞아요.
지방선거 지면 정말 다시 져서 도로민주당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문제는 외형적인 모습은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박근혜 대 안철수 단순화시켜서 뭐 존칭 생략하고 구도를 짜는 건 좋은데 단순히 인물 대결 이걸로만 보지 말고 여기에 내용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죠.
이 무엇을 갖고 싸울 거냐, 양자의 차이가 뭐냐? 에? 박근혜 대통령은 뭐 현재 권력이고 안철수는 미래 권력이고 뭐 여기는 불통이고 여기는 소통이고. 이런 식으로만 짜지 말고 양자의 차이를 가르는 삶의 문제를 두고 선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좋은 말씀이에요.
그게 안 만들어지면 저는 의외로 박근혜 대통령이 선전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 점에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세월을 허송한 측면이 좀 있어요. 정말로 맨 처음부터 왜 새정치고 왜 민생정치고 발표문에 넣었던 것처럼 무엇을 위한 민생중심주의인지를 계속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현장 방문이라도 해가면서 근데 그 희한한 게요. 이게 피하라면 피하고 저희들은 사실 누가 더 걱정했을 것 같아요. 양쪽을 어느 쪽이 더 설득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협상 과정에서. 되려요. 죄송한데 새정치연합 쪽에서 민주당 당신들은 내분이 심해가지고 니들은 잘 당길도 안 되잖아. 니들 들어가서 설득할 수 있어? 이렇게 비밀리 해가지고 니들 과연 의청도 통과시키고 당무회의 통과시키고 또 뭐죠?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통과시킬 수 있어? 이러면서 염려를 했어요. 근데 막상 판을 까보니까 저희는 생각보다 정치하던 사람이라 이 절박성을 빨리 이해하고 재빨리 판을 판이 바뀐 걸 느끼고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달랐겠지만 근데 엉뚱하게 반발이 새정치연합 쪽이 되려 훨씬 더 강했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랬어요? 근데 네. 처음에 예상할 때는 그렇게 서로들 예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민주당이야 뭐 깨놓고 말하면 그 호박이 눈꿀째 굴러 들어온 거 아니에요? 거의 뭐 빈집이었는데.
저 호박처럼 사실 생기긴 했어요 진짜. 안철수 의원이 저 호박처럼 생기긴 했다고요.
근데 새정치연합 쪽에서 저희들 훨씬 염려했어요. 야 니들 정말로 잘할 수 있어? 가서 승인 받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막상 까놓으니까 우리는 쉽게 가는데 저쪽이 어려워가지고 결과적으로 그쪽 설득하는 데 시간이 좀 잡아먹어버릴 거예요. 그 민생 중심주의 노선 이걸 빨리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됐고 다만 지금 이제 새정치 비전위원회에서 준비 중에 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이제 16일 날 발기인데 끝나면 그쪽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기초연금이나 이런 민생 그다음에 사실 새누리당은 짝퉁 복지고 짝퉁 경제 민주화했잖아요. 그것조차도 짝퉁한테 뺏긴 게 우리의 무능이지만 그렇잖아요. 원조가 짝퉁한테 뺏긴 거 아니에요 사실은. 보편적 복지나 경제 민주화는 우리 건데 에? 제대로 못하니까 뺏긴 거고.
그렇죠.
저쪽이 도리어 잘할 것처럼 보였잖아. 옆에다가 짝퉁 없어 잘했는데 거기에도 맛있어 보였잖아요.
원조 논쟁에서 진 거죠.
진 거죠. 우리가. 예, 예. 지금이라도 그걸 제대로 해서 되찾아야 된다는 그 문제의식 그건 치열하게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면 새정치 비전위원회 우리 저 이철희 수장께서 못 들어가신 저기 새정치 비전위원회 네?
못 들어가신
소장은 아까
아니, 아까 방송 청문 시작하기 전에 왜 나 안 들어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녹음 파일 있을지 몰라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아 그러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연락도 없었고요, 아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거절했죠.
새정치 비전위원회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저는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약. 약간 배소하고 약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도 좀.
아니 들어요. 제가 명단에서 봤거든요. 네. 이치 소장을.
아니 저는 고사했는데 네. 저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방송하는 거.
방송 그만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역시 예능인. 뭐
방송할 때는 중립적인 관계.
그렇죠.
이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됐는데요. 저는 비전위원회가 외소화된 게 좀 잘 됐다고.
아,
거기에 뭐. 어른들이 와가지고 뭐 그물들이 와가지고 네. 폼 잡고 뭐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한테 이런 정도의 그림을 갖고 야권이 지금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저 거기에 계신 그 조금 연배 되신 분들도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아유 어. 젊은 사람으로 가서
아니 제 얘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김철 박사 같은 사람이 가서
아니야.
아니 예를 들어서
저도 방송 좀 해야 돼요.
당신은 교수잖아.
여기 저기 제가 지금 거기 딱 뭐 K 뭐 방송에
아니 어차피 안 빠라고 아무도 안 불러주잖아요. 그냥 해요.
그렇죠. 아니 뭐
새정치비전 뭐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좋겠다라고 이런 이게 어떤 위상의 조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옛날과 너무 이렇게 비슷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각계 원로들 모아놓고 뭘 하는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약간 짬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 명료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생각인데 제가 지금 하고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민주당 때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통합신당의 지도부가 틈만 나면 하는 얘기가 특검이야. 아,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 그래요?
물론 특검이라는 게 필요하죠. 근데 계속 나오는 모든 그 1순위는 특검이야. 이제는 이제 간첩 조작 사건 특검 하잖아요.
특검 하자 그러고.
뭐만 하면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반박하기 너무 좋죠. 이게 말만 하면 특검이래.
설득력 있는 아니긴 한데 결국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다른 방안으로 뭔가를 제시하려 해서 풀어내려고 하는 거는 저는 무능의 다른 편이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특검한들 뭐 깨놓고 얘기해도 특검한들 뭐 나옵니까?
특검 성공한 적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나올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정치가 자신들이 해결해야 될 일을 검찰로 떠넘기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정치의 사법화. 네. 그 대표적인 논쟁 네. 아니에요. 진짜 무능한 논쟁이 하나예요.
검찰만 키워주잖아요. 네.
검찰만 키워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네. 특검이 아니라 청문회라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맨날 특검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검 하자고 하는데 특검 잘 된 것도 없고. 아, 민주당 또 특검하자 그랬네. 그런데 또 간첩 사건 나오니까 특검하자 그러고.
맞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모든 경우에는 네. 국정조사가 우선시돼야 네.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부 조작권도 사실 민주당이 파헤친 게 아니야. 민변이나 이런 데서 네.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이게 올라온 거니까 나는 뭐 모든 게 정당의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바라보는 거는 민주당이 딱 부러지게 풀었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저는 4대 강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 과제를 놓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축적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환경 문제로서의 4대 강 아젠다만 계속 제기했지, 이게 반민생 아젠다로서의 4대 강, 부패 문제로서의 4대 강, 또 지역 문제로서의 4대 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민주당이 짚어있고 쟁점화 시켰더라 그러면 지금 MB가 저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희낙낙할 때가 아니겠죠.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거 4대 강 어디 저 물 뚫린 거 없나 여기 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녹조 없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창하게 말 뭐 실제로 막상 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선 관리라고 나는 보는데 지금 예를 들면 김황식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겠다는 것 자체가 전 민주당이 쪽팔려야 되는 대목이라는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면 MB 때 총리 한 사람이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저렇게 덤빌까? 친박이 그 카드를 뽑을까? 저는 그 야당이 별로 안 무섭다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 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이명박근혜가 지금 어쩌면 그게 맞는 표현인지 몰라요. 선거 때는 안 먹겠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상돈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5년 박근혜 정부 5년 지나고 나면 진짜 그때는 이명박근혜가 된다. 이대로 가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공감했거든요. 이 두 정권이 사실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새누리당이 옛날에 야당일 때 하는 걸 보면 신구 정권 간에 갈등을 막 부추기잖아요.
갈라놓죠, 일단.
대북 송금 특검 하자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살살 꼬셔가지고 밖에 만들어서 양자 간에 균열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호남 민심이 움직여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도 힘들어졌던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어디를 파고들어야 되는지는 새누리당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4대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 없었었나요? 뭐 준비하거나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왜 날 쳐다봐요?
아니, 아니. 아니, 없었다고, 없었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나온 게 없잖아.
어, 그래서, 어, 그 되게 놀랍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어, 놀랐네요, 지금.
그리고 그거는 엄청나게
궁금해요. 사실은 그건 계속적으로 파고들 거라고 않았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작년에 뭐 처음에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보통은 이제 작년에 정권 출범하고 나서 5월 전에 그렇게 팍 때려야 되는데, 그때 5월 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길래, 5년 내내 써먹으려고.
아니, 그러니까, 이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의제를 잡아내는 어떤 능력에 있어서도 무능을 보인 거지만, 그, 힐링 타령하면서 대선 패배한 이후에 그냥 새 거를 그냥 세워라, 내어라.
힐링이란 말 자체가 좀. 네?
그러니까요, 레미제라블이나 가서 보고 앉았고, 막 이런 거예요.
저도 봤는데.
아, 정말,
네. 네, 미제라블.
아까, 이해가 안 가. 저는 레미제라블 네, 보면서, 그, 참, 뭐 눈물도 나고 이러긴 하지만, 왜 사람들이 저렇게 그, 패배 막 이럴까?
레미제라블, 그렇죠? 그다음 네. 최근에 변호인 영화, 예 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순화시키고 나서는 마치 그게 정치적 그렇죠. 승리라고 위장하는 네. 것들, 그건 참 잘못된
그렇죠.
방법이죠.
바꿔가는.
그런데 네. 저희들은 늘 고민스러운 게 모르겠어요. 이게 야당 근본주의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대 반민주 구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야당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민주주의에 대한 핵심 가치를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대선 불법 개입이나 그다음에 국정원에 저는 정치 공작이나 검찰의 정치 개입이나 이런 데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대통령의 정통성, 정당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 이게 민주당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민주당의 가장 근본주의적 지지자들, SNS에 저희들이 너무 지금 지배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SNS를 지배하고 그다음에 SNS 여론을 통해서 정치인한테 강요하는 세력들은 사실상 강요당하는 여론은 바로 거기 그 지점에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겨내야죠.
무시해야 돼요?
이겨내야죠.
아, 여기서 이겨내야 무시하는 게 뭐 완전히 길을 닫는다는 게 아니고.
극복의 대상이에요.
아니,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근데 그걸 화두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슈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정치. 그러니까 전략 홍보 본부나 지도자들의 무능력이다, 무기력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지금 반성문 쓰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민주당 내부에 네. 민주도 반민주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분들을 지난 총선 때 글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SNS에 그런
심하게 지지자. 말하면 그걸 아니, 그 사람들은 뭐 유권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으로 움직이는 거를 뭐 몰아내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항하는 다른 집단들이 들어오면 되는 건데 정치 안에 들어와 있는 세력으로서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뭐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지난 시대를 경영하는데도 별로 뭐 잘 못하신 분들이 오늘 흔히 비유를 하자면 저 비유는 이렇게 하는데 민주시대도 시원찮게 한 사람들이 복지시대도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하니까 대중이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분들은 바꿔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게 새 정치죠.
그게 몰아냈어야 네. 되는 겁니다.
그게 새 정치.
몰아내고요. 복지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야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전선을 만들어내는 걸 했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네. 이제 민주당이나 야권이 뭘 못했느냐 하면 목표를 분명히 못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 말은 하지만 실제 이거를 구현해보겠다.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좀 배치하고 또 그다음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반민주 민주 이런 거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아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거고 우선순위는 이거다. 정치라는 게 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실천이니까
네,
네. 설득해 가고 또 그래서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등등도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뭐 경제 민주화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심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정치를 안 한 셈인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인력도 자꾸 뭐 새정치 새정치 막 그러지만 새정치를 그냥 안철수 의원에게 줬던 거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이나 등도 새정치가 이게 새정치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새정치의 담론을 되게 더 풍부하게 해주고 민주당이 오히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기회도 상당히 있었다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계속 놓치면서 갔던 거 아니냐.
시대적 과도 흐름도 잘못 딛고 변화하는 능력도 없고 이를테면 그 일본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마루야마 마사오가 했던. 일본은 전쟁에서 지고 나면 그 다음날 그 나라로 유학을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새누리당은 지고 나면 즉각 바꾸잖아요. 네. 어찌됐건 당명도 바꾸고 색깔조차도 자기들이 빨갱이 하면서 빨간색으로 가버리고. 네.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지금 당명 논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라는 단어는 죽어도 뺏기면 안 돼. 그렇죠? 네? 그래서 고작한다는 게 새정치와 민주를 가까스로 봉합한다고 그럴까요?
그 뭘로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명이
새정치 민주당
공모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모하고 있더니요 거의 그렇게 나와요. 1등 뭐 새정치 민주당, 2등 새정치 민주연합, 3등 새정치 미래연합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들 상상력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우리 당 우리는 지금 새누리당 이렇게 이름 못 바꿀 걸요? 예, 네. 그런 그 정도 창조적인 발상,
바꿔야죠.
상상력이 없을
그,
겁니다.
그 이렇게 가셔야죠. 그러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지고 나서 확 변화를 할 때 보면요 외부의 PR 전문가라든지 홍보 전문가들 뭐 아니면 광고회사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데려와요.
우리는 테스가 심해서 들어와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부 인사를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상력이 빈곤하니까 당신들 좀 주시오라고 하는 마음도 지금 민주당 못 갖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가 지키겠다. 말씀은 그 생각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게 아니라. 조원등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풀어먹을 수 있는 리더십이 거긴 있었고 여기는 없는 리더십의 문제예요. 본질은 아니 뭐 좋은 사람이 뭐 진보 성향의 카피라이터도
더 많아요. 더
공무 전문가 늘린 게 사람인데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 갖다 놓고 네가 해봐라 방안으로 당원들 설득해봐라 국회의원들 설득해봐라 됩니까? 저는 그 문제는 아니라고 리더십.
이제 우리도 새누리 흉내내고 있어요. 김동완 씨라고 모셔왔잖아요. 홍보 디렉터.
네. 아니 뭐 그 좋은데요. 뭐 새로운
사람 이제 흉내내고 있어. 이제 그로부터 몇 년 됩니까 지금?
해보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거를 관철시켜낼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만들어져 있는 데서는 갖다 붙여봤자 그냥 기술적 관점인 걸로 끝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한길 대표든 안철수 의원이든 빨리 리더로서의 자기 위상을 갖고 움직이는 쪽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냥 양쪽이 합치는 쪽으로 그냥 대표에서 만나서 무슨 양쪽 에이전트인 것처럼 만나서 논의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그냥 집 짓는 거예요.
그때 번역했던 책, 그 샤츠 순하의 책 중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정당 리더십이 사라진 곳에 관료주의가 판을 친다고. 그럼요. 민주당이 딱 정당 관료주의 이렇게 젖어버렸어요. 지금. 예. 공룡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럼 통합신당이 됐을 때 그 공룡은 죽나요?
그러니까요. 방금 말한 대로 새로운 리더십 대가리가 커져야 되는데 몸뚱아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열려야죠. 이게 네.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사실은 지방선거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직 내는 현직들이 아닌 뭐 네. 그냥 10개월 생각하면 경기도나 이런 몇 군데 지역에서는 거기서부터 치열한 네. 아젠다를 갖고 리더들이 네. 붙는 싸움으로 만들어주고요. 이거를 네. 제가 볼 때는 적당히 뭐 어떻게 해서 누구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더 크게 그림을 그려서 긴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된다. 이게 지방선거 끝나면 진짜 전면적으로 리더십 경쟁으로 들어가 주게끔 해줘야 되고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또 실제로 되고. 거기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겨냈을 때 예. 진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잖아.
예. 맞아요.
지분 가진다고 리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드랍되면 뭐 드랍되는 거.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는 섀도 캐빈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예. 야권제 편의 가장 이제 그 이 정수가 될 거는 향후 대선을 위한 지금 그 이 야권에 쟁쟁한 분들이 하나의 빅 리그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안지사든 뭐 지금 뭐 대선 여러 박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뭐 진보의 뭐 노회찬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겨뤄야 됩니다. 겨루는 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막 나와야 되고 지금 야권은 새정치 뭐 비전위원회 뭐 학자 불러서 뭐 등등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그 리더들 간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 돌파할 수 있는 거다. 그때 국민들의 눈길도 끌 수 있는 거고. 저는 그게 이제 이 야권 재편의 정수다. 그냥 단순하게 통합 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그 서복경 박사 출연하고 나서 이제 디프리 할 때 서복경 박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금 그때는 이제 통합신당 얘기 안 나왔으니까 그때 얘기하는 게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민주당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고 그리고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은 정점을 찍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통합 뭐 새정치연합은 어떻게 될지 정말 바닥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을 유지할지 이런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게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새누리당은 내려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정당 사이클상.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통합신당이 나온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되겠죠. 올라가는 흐름이 되는데 그때 이제 얘기했던 가장 큰 핵심이 다 같이 공유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과정에서 올라가는 과정.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1년 반 혹은 2년 동안에 선거가 없는 이 2년 동안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선거보다 더 재미있는 박터지는 싸움이 벌어져야 된다.
그렇죠.
지도자 경쟁, 네. 리더 경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생길지 좀 기대가
되고. 옛날에 주제 갖고 싸워가지고는 국민들 호응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미래 의제를 가지고 맞아요. 싸우고 그렇지. 정책을 네. 갖고 싸워야죠. 네.
그렇죠. 네. 네.
그걸 네. 이제 그 장을 만들어주는 거는 지금부터 네. 이제 신당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레일들이 깔려야 되는 네. 거죠. 그 위에서 이제 누군가를 막 달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그 국정원 뭐 간첩 정보조작 사건을 보면 제가 참 놀라운 게 그런 거예요. 보수 언론이 일제히 남재준 사태로 몰아가잖아요.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같은 보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겁나는 게 선거의 악재.
그렇죠. 선거 때문에 지금 네. 그게.
선거의 관리법을 알고 있죠. 네. 그리고 보수 언론 역시 선거를 어떻게 관리해줘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과거의 민주당은 그런 선거의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궁금할 정도로 답답한 모습이에요.
근데 또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대통령은 또 누구예요?
하겠죠.
할까요?
하겠죠.
제가 봤을 때 하겠죠.
안 하면 못 버티는 거죠.
근데 이제 타이밍이 언제가 제일 좋겠냐 이런 거를 좀 아무래도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선거의 여왕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관련된 부분에서 움직일 거예요.
아니,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 내지는 한 진영을 이끌어가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는 건 좋지 않죠. 그렇죠.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시켜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권보다 이 정거조작권이 더 민심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 새끼들이 이런 짓까지 하지? 이건 완전 눈에 확 보이는 거거든요.
아주 그냥 해외에 공무소까지 조작을
그러니까.
하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댓글 사건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굉장히.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분명히 이거는 심판할 사안이다. 이 문제는.
댓글 사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댓글 사건에서 딱 끝나면 되는데 SNS라든지 모든 여론들이 그러니까 댓글 사건을 넘어선 이야기 소위 이제 대선의 문제 라고 이렇게 가니까 뭐 그래서 대통령을 하야시키게 되는 거야? 라고 갔을 때 막혀버린 게 제일 문제죠.
그 이른바 뭐 불복론 이런 건 나는 그 허구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 나가라고 얘기한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 중에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근데 새누리당은 그렇게 이제 돌파를 한 거고.
그렇죠. 그렇게 더 씌우기를 했고 그게 성공했잖아요. 보수 언론도 그렇게 더 씌우기를 했고 거기에 또 민주당 내에서도 개인적 일탈이 나오고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그런 뭐 프레임이라는 거는 일단 이제 권력 자원을 갖고 있는 여권이 유리한 거는 분명하잖아요. 뭐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청와대 비서관이 출마 예정자들 면접 봤다. 이게 만약 노무현 정권 때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신문에 하루 이틀 나고 끝날 일이 아니죠. 주야장창 나올 거 아닙니까?
다시 탄핵 이야기 나오죠.
대통령 입장 밝혀라 그러면서 신문 사설이 나왔을 거예요.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냥 슬그머니 사표 놓고 끝내버리잖아요. 이런 게 현재 지형이란 말이죠. 그죠?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종편의 등장 이후로 정보 유통, 정치 정보 유통 시장이 어떻게 지금 재편됐는지를 민주당이 저는 잘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금 아주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잘 못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정보가 옛날에 그냥 야당이 툭 던지면 이게 바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다 가공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MSG 같은 게 아주 많이 쳐져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양념이 많이 쳐져서 들어가면 그게 종편이거든요. 그래서 공중파에는 정치 뉴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네. 이쪽은 팟캐스트로 버텼는데 팟캐스트도 사실은 옛날처럼 막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철이만 빼고. 네.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 싸움을 관리하기 힘든 사정은 전 충분히 안 되는 집일수록요. 여러 가지 문제 막 고민스러워지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잘 풀려서 성기를 잡기 시작하면 저는 보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늦은 안철수 신당도 통합이 빨리 마무리돼서 뭘 할 건지를 차분히 준비했다가 딱 치고 나가서 이게 맥힌다. 여론 호응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다음부터는 좀 쉬워지는데요. 지금 초반 요 싸움에서 만약에 어떻게 해서든 그냥 가보자만 갖고 버틴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 딱 벽에 부딪힐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역풍이 다시 결국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또 합친 거구만. 그게 전부구만. 그렇죠. 라고 해버리면 안철수까지 가는 거죠. 아, 또,
예, 두려워요.
그렇게 가죠.
근데 다들 그런 뭐라 그럴까 전제는 다들 동의를 하는데 어떤 경로를 밟아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뭘 이야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 이제 턱턱 막히니까 그리고 또 너무 늘 식상한 주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들고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번 국정원 이 증거 조작 사건은 그 뭐 야당 이제 민주당이 이제 여론이나 이런 게 이제 남재준 장관 해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국회 내에서 뭐 이제 추진을 하되 너무 그 문제를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의제로 삼아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국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거는 국민들이 심판해 줄 거다. 예. 그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로 예.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툭 던지고 그냥 털어야 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단 받아서 체감하고 그렇죠. 예. 생각하는 바대로 던져놓고 오히려 이 문제를 민주당이 자꾸 떠들면 떠들수록 새누리당이 꼬투리를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 방송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최 의원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잘못되는 거 같아요.
네, 조언을 듣는... 구하러 왔습니다.
잘못됐어.
아이 좋잖아요.
브레인을 모시고 우리가
아이 좋아요.
이게
이렇게 스탠스를 잡는 거 봐 얼마나 머리가 좋은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금태섭 변호사 이후에 두 번째로 제가 놀래고 있어요.
저는 금태섭 변호사 안 놀랬는데.
아, 나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다.
금 변호사는 재미없었어요.
아니, 빠져나가는 거.
아, 빠져나가는 거.
좀 미끌미끌하지.
물었을 때 계속 빠져나가니까.
금 변호사는 이제 젊으셔서 그러신지, 이제 좀 그,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런 이미지라면, 우리 최현님은 이렇게 바다 안 듯한, 떡한 이제 그런.
이런 느낌. 네? 아, 몰라서, 공을 던졌는데, 몰라서. 딱 받고 나서, 그럼 네가 똑바로 해봐. 네가 똑바로 나를 줘봐. 이런 식으로 다시 던지네.
속으로.
아, 입가에 그 야릇한 미소가 그거였어요.
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어. 자식들이 말해. 이런 거지.
아, 그러니까.
아니 원래 이거 합당할 줄 모르고 잡은 거잖아요. 한참 전에 미뤄.
내가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돌 직구를 던졌다고 생각하고 직구를 강하게 찍었는데 딱 받으면서. 어, 공 좋아, 그러면 속으로. 뭐, 이 정도는 아무나 던지지, 이런 느낌?
아니, 그러나 강지광 어때요, 강지광?
강지광이요? 왜 갑자기 강지광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지광은 뭐야?
아, 호수? 지금 호수나. 한국의 푸이그가 나왔다고 지금, 뭐, 대단한 거포가 하나 나왔다고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아, 그래? 네.
요건 이 얘기가 아니라 멘붕 스포츠에서 할 얘기고. 근데 이런 거죠. 강지광 얘기 나왔으니까 하면. 그런 게 뭐야 새로운 선수가 이번 통합신당이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 거기서 또 그런 강재현 같은 선수가 나와줘야 되는 모습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산처럼 하수분 야구처럼
하수분 야구를 하든 근데 하수분 야구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김성근 감독을 찾아가서 조언을 한번 구해보시죠. 아주 정말 다들 정신부터 다 뜯어고치면서 강의를 특강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민주당은 이제 특강 좀 그만두라고
저기 아니 특강을 예. 착하신 분들 내지는 그런 분들한테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 민주당은 그냥 시간 싸워야 돼.
김성근 감독도 결국은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는 권한 갖고 그렇죠. 애들 잡은 거 아니요? 그렇죠. 선수들 장악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정당으로는
하고 가장 많이 싸운 감독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수 선발하고 내보내고
그렇죠. 절대 권력을 가졌잖아. 요구했죠.
그냥 그게 말해. 리더죠. 그러면 민주당도 공천권 결국 이 사건 공천권을 가지고 리더가 상황을 풀어가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몇 차례 우리가 민주당 공천인들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공천권을 책임 있게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DJ 같은 경우는 자기 대권에 대한 절대적 욕망이 있으니까 철저히 인재를 등용하고 네. 그렇죠? 때로는 반대파까지도 네. 공천 조감해서 활용을 했잖아요.
젊은 피수혈도 하고.
예, 네, 그렇죠. 젊은 피수혈도 하고. 어? 하다못해 용병 끌어다 쓰듯이 네. 정 반대편 인사도 끌어다 쓰고 네. 심지어 그 당시로서는 초보수파인 임동원 장관도 모시다가 네. 쓰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거죠? 지난 지지난 공천도 그렇고 막상 공천권을 잡으면 자기 사적으로 그렇죠? 내 조직, 내 계파, 내 당내 패권을 강화하는 데 써버렸잖아요. 그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전에 죄송합니다만 손학규 대표하고 박상천 대표가 두 분이 공천한 적 있죠? 네. 그때도 그런 비난을 받았고 지난번도 특정 계파가 그걸 독점하지 않은 이런 비판이 지금도 남아서 특히 또 맨파워가 새누리당 비례대표나 이쪽 지역구 의원들한테 여전히 뒤지고 있다. 능력이나 이런 점에서 그런 비판 받거든요. 왜 우리는 그런 건강한 능력들을 건강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건지
설명해드리세요. 정치학자로서.
아니, 정치학자로서는 사실 민주당은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아. 설명 불가능한 정당.
그래?
네.
근데 설명이 안 되면 국민들한테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때 선택하는 된다. 방법은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버리고 네. 예. 신뢰를 안 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제 뭐 통합 신당 만들었으면 신뢰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가능성이 이제 열려진 거다. 가능성이 열려졌다고.
김 교수님이 안 도와줘도.
아 그럼요.
통합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안 도와줘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도와주시라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아, 도와주시라고.
근데 통합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좋은 선수를 내보낸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번 뭐 당장 지방선거에 뭐 공천 없이 간다고 한다고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뒤에서 또 마크에서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진 않을 거고.
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면 당에 대해서.
마크의 손이 작용할 수도 있죠.
네.
저는 뭐 전략공천도 정치 세력이 쓸 수 있는 방안이죠. 방안이죠. 공천의 한 방안이죠. 네. 무슨 오픈 프라이머리 이게 무슨 뭐 최고의 제도냐. 저는 별로 좋아하는 제도 네. 아니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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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국 민주당도 그렇다잖아요. 네. 미국 민주당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나서 승률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네. 네. 네.
데이터를 따져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썩 좋은 제도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정당이 그런 그 공천 방안을 선택해서 행사할 때는 당당하게 그리고 국민들한테 설명해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나눠 먹기만 안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 책임지겠다. 그렇죠. 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강 후보만 내면 아니, 그게 전략적으로.
그게 리더십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맨날 리더가 박수 받는 일만 합니까? 리더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대중을 끌어가는 기능 중에 이라는 게 있는데 욕 먹어도 끌어갈 수 있으면 끌어가주는 게 리더십인 건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맨날 박수 받는 일만 하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은 이상한 정당이 돼 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쳐다보니까 저는 온오프 무슨 뭐 결합하는 이런 진짜 사기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 저 문성근 전 저기.
아니, 그러니까 누가 주장을 했던 간에 뭐
거잖아요,
이상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요. 전 세계에 검증도 안 된 것만 들고 나와가지고 그거 해야 된다는 실제로 해보면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온오프 네트워크. 그 다음에 모바일 정당이 마치 스마트 정당의 핵심인 것처럼 늘 이야기하는 것도
모바일 투표 모바일 정당
너무 극단적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바일의 에너지를 어떻게 정당으로 인입시키고 예. 정치적 에너지로 동원할 거냐는 고민을 해야 되지만 예. 이걸 그대로 정당 모델에 집어넣어가지고 조직까지 그걸로 엮어가지고 가버린다는 거는 너무 무모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학자들이 참 반성할 게 있는데 저만 빼고 왜냐하면 전부 정치개혁 모형을 조직 그 재구성으로 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제도 중심적인 접근, 예, 정당 예. 조직 모형적 접근.
예.
저는 그거 아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인물 정책을 갖고 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그런 SNS라든지 모바일의 그런 파워들을 인입시키는 방법은 좋은 사람, 좋은 정책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꾸 뭐 정당을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이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 이게 2002년 대선 때 민주당이나 친노 세력들의 그 추억을 계속 추억팔이를 한다고 보는데 예. 그때 했던 사람들이 사실 자기들은 노무현이라는 강력한 상품과 좋은 인물이 있어서 돌파가 된 건데 불구하고 그때 인터넷 선거, 온라인 선거를 잘해서 온라인 조직화를 잘해서 이러면서 이제 합류화시키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사실 어떻게 보면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알리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반대가 돼서 온라인, 모바일 이런 게서 주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새로운 통합신당도 이 틀에서 좀 크게 못 벗어날 거라고 봅니다.
당장 뭐 통합신당이 어떤 완결체로 등장할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또 그래서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거고.
근데 저는 뭐 이번 통합을 그 이렇게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건, 아, 우리 저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그런 결단의 리더십의 자질들을 갖고 계신 분이고, 향후에도 이 통합신당을 만들어서 나갈 때 또 다시 그런 좀 전향적인 어떤 실천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평가하는 예, 예. 편이에요, 저는.
그렇죠.
예. 그래서 통쾌하기도 하고 좀.
지금까지 야권에서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그렇죠. 최근 들어서 그런 리더십의 일환인 것 맞죠.
그러니까 삼김 시대 이후에 야권에서 참 찾아보기 어려웠던 예. DJ 노무현 이 지도자들 이후에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이번 부분에서는 뭐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게 뭐 비민주적이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 그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절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절차의 결과이고 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민들이 별로 비난을 안 하잖아요. 그건 이제 이 결단이 가졌던 의미나 효과, 이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잘해야지 이제 되는 상황인 거죠.
민주당이 유일하게 보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보안.
아, 보안. 단 한 번도 뭐 새나가지 않은 적이 없는데.
정말 보안 어떻게 지키셨는지 궁금해요. 충분히 셀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이런 사안이 갖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무게? 뭐 파괴력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조심했을 수도 있고 또 워낙 소수가 알았으니까 또 지켜졌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보안이 그냥 자동적으로 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에 사람들한테 누가 새어나가도 에이 설마 설이겠지 카더라겠지 안 믿었을 것 같아. 기자들 민주당이랑 갑자기 합친다고? 에이 뭐 말만 그렇겠지.
그래?
생각했을 것 같아. 네, 진짜로.
난 제이철 소장 알았으니까.
난 줄기차게 나는 통합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인데.
외쳤는데 이철 소장님이
저 새끼 택도소리하고
듣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다. 이철 소장님 말한 걸 듣겠어? 민주당과 안철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새정치연합 뭐 비판했던 그거잖아요. 자꾸 3당 전략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뭐 민주당을 대체해가는 새로운 정치 세력 형성이거나 이제 수권 세력으로서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한 또 선택이고. 그렇다고 보여져요.
다행입니다. 좋게 평가해 주셨어요. 네.
아니 뭐 그거는 누구나 이제 저 길로 가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다 했었던 그렇죠. 부분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범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범인 제시 지혜 지은 거 없는데 왜 범인?
범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툭 던지는 제안도 현실성 있는 이런 안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정치인들의 그래. 몫이고 지도자의 몫이니까. 그걸 얼마나 이제 잘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뭐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고, 23일 날 창당인가요?
네. 16일 날 발기인대하고, 23일 날 1차 정당 창당.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랑 합당하는 또 다른 절차가 4월 초쯤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게 합당이 또 있어야 예, 되는, 예, 그게 완료되는 순간이요.
그래야 비로소 이제, 예.
4월 초에 이제 프로그램이 그럼 완료가 되는 거네요?
예. 종료가 절차적 프로그램은 완료가 되고, 이제 컨텐츠로 승부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있는 통합신당 쪽, 이렇게 포괄해서 보면 투 트랙으로 가야 되거든요?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창당 작업 한쪽으로 이렇게 가고요. 창당, 뭐, 그냥 그건 뭐 절차를 밟아서 가는 문제니까 가고, 전체 지방선거든 전체 정치를 움직이는 동력으로서 이 부분을 한 트랙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전상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당직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당직자들이 전부 하나의 트랙이 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비어있는 것 같아요. 이쪽을 사실 저는 제대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쪽 제가 지금 책임지고 있어요. 다시
이쪽 트랙 잘 듣네요. 네.
정책연구원이랑 정책이랑은 아예 그쪽 그 창당 작업 쪽에 관여를 안 시키고 다 빼가지고 지금 그 작업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기대해도 되겠네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돌리고 있고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다음 뭘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지 지금 좌표 잡고 있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제일 먼저 썼던 게 이제 구호 정책 아젠다 이 세 단어를 썼거든요. 이게 제일 없다라는 느낌에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실제로 근데 이게 사실 지금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지부진하다고 초반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네. 뭐 정당법에 의거해서 시간이 걸립니다라는 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갖고 이제 좀 새정치라는 말도 좀 이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새정치 반대세요.
좋은 정치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좀 해나가고 해야 되는데.
좋은 정치란 말 좋네요. 네,
근데 뭐 또 새정치 비전위원회. 이런 자꾸 이제 새정치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뭐 그 용어 가지고 이제 너무 말장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좋은 정치네 새정치네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큰 정치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결국 뭐 이 어떤 개념 용어를 써보면 개념 정리는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정치 그럼 뭐 개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실제로 본인이 풀어가면서 그걸로서 보여주는 게 새정치고 좋은 정치니까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연금 문제 이거 확실하게 쟁점화시키지 않을 거면 틀고 가야 되고요. 아예 그냥 양보하고 가든지 아예 쟁점으로 붙을 거면 제대로 붙어야지 어정쩡하게 이렇게 가는 거는 최악입니다. 결국.
두 가지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그래 우리가 대선에 졌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적 아젠다니까 그걸 해라. 대신 네. 우리가 대선 이기고 나면은 국민연금과 연계 끊고 바꿔놓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렇죠. 공약 끝까지 시켜라. 우린 죽어도 100% 20만 원 드려야 되겠다.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끝까지 가겠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렇죠. 근데 애매하게 선거 때까지 가면 저는 상당히 데미지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까부터 다 똑같지만 사안이 거의 다 뭐 똑같은 결론이지만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초연금 문제도 전자를 선택하셔야지 후자로 죽어도라고 했다가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국민들한테도 뭐 100% 20만 원 이렇게 하면 당장 그게 되겠어? 이게
100%는 지금 싸움의 핵심은 100%냐 70%냐 싸움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연계할 거냐. 기초연금하고 소득이랑 연계할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모델을 갖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치.
야당도 할 말이 있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는 이쪽이 훨씬, 제가 볼 때 강건해요.
예.
예.
근데 승자에게 좀 페이버를 준다고 보면, 저는 뭐 그 정도면, 저는 뭐,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나중에 소급해서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라도 지금 빨리 줘. 빨리 받아야 돼. 나 지금 어려워.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희들 딜레마예요.
그래서
지방선거 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붙으려면 더 크게 붙어야
저는 털어야 되는 그렇죠? 저는 반대로 털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털면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 정확하게 하신 건데, 지금이라도 좋으라고 하는 분들이 존재해요. 그분들도 만족시켜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보면 기초연금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이 더 좋아요.
네, 논리적으로는 우리 말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냥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졌기 때문에 더 좋은 안을
그렇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겠습니다. 라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선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네. 저 그렇죠. 이제 아젠다.
초이스를 받게
끌어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 20만원 뭐 100% 받게 해주겠다 70% 이 문제로 가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근데 뭐 그거 말고도 사실은 뭐 이쪽 부분 복지나 경제민주화 쪽에서 싸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찾아보면 많죠. 뭐
네, 그거를 잘 발굴해내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접으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만약에 조언을 해드릴 수 있다면 붙으려면 제대로 붙어라. 이런 상태로 어정쩡하게 붙어가지고는 손해가 더 클 거다라는
생각. 제가 털어버리라고 하는 거는 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건 터는 거다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혼란스러운 게 특검이나 그다음에 정치적 아젠다를 세팅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기초노령연금문이나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상당 부분 여론, 객관적인 여론들하고 유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 느낌 때문에 대단히 두려워져요. 저희들이 당내에서 작은 그룹 논의나 혹은 의총을 하거나 이런 이슈를 놓고 토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논리하고 좀 벗어나 있어요. 저희들이 대략.
어떤 논리죠?
민주대 반민주가 훨씬 중요한 거고 특검이 최우선 논리해야 되는 거고 이번 지방선거는 세게 그렇게 붙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도 우리가 훨씬 논리적으로 앞서니까 이건 끝까지 붙어서 가야 되는 거다.
아니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은 좋은데요. 총선 때 뭐 갖고 해서 졌습니까? 총선 때 민간인 불법 사찰 갖고 했다가 깨졌잖아요. 다 이기는 사람, 누가 봐도 이기는 사람 졌잖아요. 대선 때 뭐 갖고 붙었어요?
댓글 갖다 드려요.
과거사 논쟁했잖아요.
과거사 논쟁.
초반에 재미 좀 보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그러다가 결국 당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1년 내내 대선 불법 케이스.
안 됐잖아요. 네, 그거... 지지를 안 움직였잖아요. 네.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포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서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의 네. 마음에 다가가는 정책을 내고 뭔가 그쪽으로 계속 작업을 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 지지율이 올라가는 민주당이 대선 자금 얘기, 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얘기했으면 그 자체가 우선 다르게 접근이 됐을 거예요. 받아들이는 쪽에서.
아니, 턴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순간 이게 당내에서는 우경화 논쟁으로 가버려요.
아니, 그걸 못 이겨내면.
그런 분들한테 주요.
아니, 저는요.
당직을 주면 안 돼.
제가 볼 때, 최혜천 본부장한테 우리 아직 말렸어. 뭔가 지혜를 다 짜내고 있잖아.
내가 볼 때.
말려가지고. 당했거든? 근데, 당한 김에 더 당해주자. 이거 좋다.
이거. 저는 이미 그러고 있어요, 계속.
그 안에요.
까달라는 거야.
그 안에, 진보 외치는 자들의 아젠다가 뭐예요, 도대체? 뭐 하자는 진보예요? 폴 크루그만은요, 미래를 말하다. 진보의 양심이란 책에, 예, 예. 두꺼운 책의 결론이 뭡니까? 전 국민 얼어봄 하나 하는 게 개혁이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자는 거예요? 아,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보라고 맨날 입만 좀 진보되고 뭘 하자는 진보자 이거죠. 대표 정책 세 가지만 내놔보라 이거죠.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말끔하다 진보야.
1특검. 이 특검.
특검, 이거는 우파 논리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특검이 뭐 우파 논리다, 좌파 논리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공허한 논리죠.
아니,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주로 정치 도덕적 이슈에 대한 해법이잖아. 우리가 뭐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특검하자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떤 세력이든지요. 자기들이 살아남기에 유리한 프레임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프레임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 프레임이 유지돼야 본인들의 장점이 살아나고 본인들의 존재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프레임이 아니고요. 정말 복지 프레임으로 전면적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제가 볼 때 상당수는 손 놓고 집에 가야 됩니다.
손 놓고?
손 놓고. 아, 나쁜 형 얘기.
아, 왜 갑자기 나는 가끔. 제가 존경하는 선배를 왜 갑자기
잘하고 계신데.
집으로 가라 그러나.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더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저 또 제가 약간 저 학자적 모드로 또 말씀드리면 또 제가 번역하려다가 이제 그 몇 년째 안 하고 있는 마네미앙코가 당내 갈등과 막 분열을 조장하고 계속 리더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쫓아내라. 이게 그 파네비앙코라고는 그 대단한 그거는, 정당학자가 아니, 결국 맞잖아. 하는 얘기예요.
맞잖아. 하나? 상식적으로
스포츠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 트레이드 시켜야지.
그렇죠. 감독 말을 안 듣는 거죠. 무조건 네, 나가요.
아, 페널티 없는 조직이 어딨어.
그러니까.
당나라지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파네비앙코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에서 그렇게 총질해도 말이야. 아무도 시비 안 걸고 말이야. 정말. 완전히 당했다 오늘.
아니 근데 나 뭐 당한 김에 하나 더 하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같은 경우에서 뭐 어떤 팀이든 간에 그 노장들로 꾸려서 팀이 잘 되는 팀은 없어요. 노장은 양념처럼 한두 명씩 있는 거지 주전 전체가 노장이면요 그 팀은 노세한 팀이라 그래서 이미 퇴물이에요. 그 선수들이 20대 후반일 때, 30대 초반일 때나 그 선수들이 주전일 때 영예를 누렸던 거지. 그때 영예를 누린 선수들은 다 나가야 되는데 이상 민주당은 베테랑 위주의 그러니까 팀을 짜는 아주 특이한 정당이에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팀. 뭐에 베테랑이야? 지는 데 베테랑이야? 아니, 이기는 데 베테랑이야?
나이의 베테랑.
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미쳤다 들어. 이쯤에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지? 닦아 세기는 우리가 닦아 세웠는데 웃기는 최전 본부장님이 웃고 있고 우리 지금 씁쓸해한 뭐 이상한 구도가 됐어요.
처음이야.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웠어.
일단 뭐 네. 다음 주 문자는 뭐 정해졌네. 뭐. 최천 의원님 멋있어요. 니네 좀 반성해라. 셋 다 뭐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알기는 우리가 많이 알아.
방송이 어떻게 편집이
이게 결국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에 따라 다른데.
이게 의총에 나오는 거 아니야? 민주당 의총에?
논란이 될 것 같아.
나는 조만간 내지는 어느 순간에 새누리당을 이렇게 걱정하면서 조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전 꼭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시대가 올래요.
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아, 그럴 땅이 아닌데 자꾸 왜 저러는가 아, 싶어서.
나는 새누리당의 정치쇄신위원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같이 손잡고 한 번.
그지?
우리 셋 다 손잡고 한번 가볼까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런 날이 오겠죠.
저도 지방선거 이후 새누리당이 궁금해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제가 가야 될 상황이 오나요?
올 것 같아요.
삼고처려.
박근혜 십고처려. 대통령의 유세가 없는 선거.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재밌을 것 같고.
매일 유세하잖아요.
절대적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선거 끝나면 확 분열이 재촉될 것 같아요.
국무회의 할 때 저기 빨간 잠바 입고 나오겠죠.
매일 하잖아요. 매일.
아니 매일 선거운동이고 그다음에 뭐 나오는 후보들마다 매일 팜플렛과 현수막에 같이 있는 사진을 올릴 텐데요.
근데 용어 요즘 격하시대.
예.
그렇죠.
불타는 애국심.
암통어.
처부수자?
네. 처부셔야 할.
메시지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불타는 애국심 이런 용어 그 경기동부 많이 쓰는 건데.
아니 근데. 아,
동부?
갑자기.
원수, 암덩어리, 처부셔야 돼.
왜 그럴까요?
북한 용어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북한에서 한 말을 워딩을 받은 줄 알았어.
다음 주에 누구죠?
통일을 뭐 해야 된다 그러더니 이렇게 자꾸 그, 저기.
아, 이제는 네. 다음 주에 노회찬 선배 모시고 물어보면 답이 나와.
그렇겠네요. 예, 예.
다음 주에. 이런 건 노회찬 선배한테 전공이잖아.
예.
정의당이랑 2단계로 협상을 해야 되나요?
해야죠.
해야 되나요?
해야죠.
예.
그러니까 네. 통합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선거연대는 해야 되니까.
네.
예, 그 얘기세요.
하나만 통합으로 가면 되지 뭘.
저는 뭐 그런 입장이지만 또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화끈하게 거기가 이번.
거기는 때... 벌써 그 스탠스 이동이 상당히 이루어졌잖아요. 처음에 통합 발표했을 때 천호선 심상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가 이제 뭐 중간에 노회찬 전 의원이 선거제도 얘기해서 그럼 통합할 수 있다 갔다가 이번에는 경기 서울 후보 안 내겠다.
해줄 수 있죠. 네,
저는 이렇게 이제 통합의 길로 가는 어떤 그 환경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가는 네. 걸음에 네. 한 분 더 태우는 것 때문에 지체하면 안 되고요.
네.
일단 속도는 그냥 가되 네. 가능하면 같이
같이 동선하는
게
걸로.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다 들어가시네.
아니 아니. 네.
완벽하게 들어가시네.
그래서 이제 이철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결론을.
다 틀렸다. 오늘 뭐.
예, 장관님.
어땠어요?
네, 상황이.
아, 저는 우리 저 최천님 뵙고 오늘도 이렇게 또 느낀 건데, 재상이라 그러죠? 재상.
재상이 뭐예요?
수상, 총리. 옛날 우리 재상이라 그러잖아요.
아, 재상.
네, 재상의 야. 느낌을 주는 분이다.
매주 아부가 들어. 야. 야, 정말 갈목상대.
요즘 뭔 일 있어?
책 봐요.
모르겠습니다. 나도 뭐 특별히 뭐
아니 뭐 그런 책 있어요?
와,
내일 다음 주 노회찬 선배 나오면 거의 뭐 극치를 이루겠네.
그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안 되죠. 그럼
네, 그걸 위해서 제가 또 사랑하는 우리 또
좋았어. 이평은 어땠어요? 노회찬 최재천 우리 본부장님 보시니까 어때요?
아, 예전에 이제.
민주당이 미래 괜찮아 보이죠?
아, 예전에 국회에서 뵀을 때는, 사실은 그때는 좀 쌈따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4, 그렇죠. 5년 뭐 이런.
독고다이 이미지였지.
아, 그때 이제, 실제로 당내에서도 좀 약간 독고다이 느낌도 좀 있고, 그러니까, 매버릭이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오늘 뵈니까.
네.
정치 구단이 됐네.
진짜 뒤통수 맞은 거 같아요. 사실 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때까지도. 됐어요. 아이고 또 우리 최 의원님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실까 이러면서 왔는데
얼마나 싸워야 될까
완전히 뒤통수를 맞아요.
근데 이런 변화는 정말 환영할 만한
그런 게 생기는 거야.
제가 옛날에 뭐 그 지역구 쪽에 살기도 했는데 예. 어우 너무 많은 변화가
그래.
뭐 근데 이런 변화는 정말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되고
맞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또 앞으로의 신당에 대한 기대감 뭐 준다고 봅니다.
오늘 저 최재천 본부장님 말씀을 너무 적게 하셨는데요.
예.
마무리 발언을 해주십시오.
모두 많은
사람 뽑아가셨어요.
아니, 실망합니다. 아니, 할 말 없어요. 아니, 많이 배웠고요, 정말은. 잘 들었습니다.
이수식 애청자들 위해서.
아, 예. 죄송합니다. 좀 뭐 이 소식이라는 그 표현처럼 좀 시원하고 재밌게 그런 정치적 갈등을 좀 풀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워낙 지금 엉망이고 저희들 형편이 형편이라서 좋은 의견 듣고 갑니다. 잘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바꾸고 조금이라도 진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당했다라는 고백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러지 맙시다, 우리.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러지 맙시다. 네.
반성하고 오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y eyes and know there's peace in a world so big.